새로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지닌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별은 낮에도 있는데 유독 밤에 잘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특히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인데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AD, BC가 오래됐죠. 한 26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면서 많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서 40대가 되도록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도 망했는데 아내도 죽었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조국을 잃은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을 지나고 있는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아 이걸 가만히 보라고 하셨는데 동쪽을 향한 성전 문은 앞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용하셨던 바로 그 문입니다. 성전 앞문에서 바로 난 그 물이 처음에는 동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어 남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 문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물이 스며나왔다는 히브리어 파카는 마치 쏟아져 나오듯이 강력한 힘으로 물살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차게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작은 시내였다가 점점 깊고 넓은 강으로 발전하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천사가 줄자를 딱 들고 생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measure,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1,000척, 약 550m쯤 흘렀을 때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 발목 정도의 깊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헤엄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처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소스가 아무데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너무 깊어서 에스겔을 삼킬 듯이 커져버린 강 속에서 에스겔을 건져내서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강줄기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기서 나무가 심히 많더라는 말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더라는 뜻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많은데 잎과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고 줄지어 서서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줄지어서 이 강줄기를 타고 나무가 싹 쓰는 거예요. 사실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에 이르는 유다 광야 같은 곳인데 이 여기서는 이럴 일이 없는 곳이 이 메마른 광야가 사방에 이런 과실나물들이 핀 곳으로 된 유일한 이유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 때문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게 새 열매를 매 달마다 맺는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과일나무가 매달 사시사철 비오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과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과수원의 소유자는 떼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자연 법칙을 파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 비전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8절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드는 사해를 말하는데 사해는 문자 그대로 Dead Sea,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다의 염분이 4%에서 5%인데 사해는 그것의 6배인 25%의 염분이거든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죽음의 바다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던 그 바다의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지역까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림이 그 바닷속에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체가를 만드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바다를 만드셨고 10절에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했어요. 어부가 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과실이 있고 고기가 있으니까 거대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때문에. 이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물이 점점 수위가 깊어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으로 발전했는데 물의 수위가 점점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점점 커져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몸으로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죄책감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둥더미로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흘러나오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지금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간중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간증을 올려드려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특징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Still water가 아니고 flowing water, 계속해서 움직이는 물이에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물은 낮은 곳이 있는 한은 계속 흘러내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커버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백성과 방언과 천하 만민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담장 안에 가두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release, 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끼리만 계속 몸집을 키우고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공멸합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전도는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한다는 뜻이. 이 7절에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그 강 주변으로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그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은 미약한데요, 한번 복음이 들어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1세기 말에 초대교인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매 10년마다 40%의 속도로 근 300년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끝난 AD 350년에 정신 차리고 세워보니까 무려 3,400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절반이 크리스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세계 인구의 29%에 달하는 23억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17년 전에 50명의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100배가 넘는 그 성장을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될 우리 새로운 교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인생이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실나무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든 인격이 건강한 인격으로 바뀌고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고 더러운 생각이 깨끗한 생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천사 같은 성령 충만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는 얼굴 표정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온 티를 파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그런 우거지상을 쓰고 있던 분들이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얼굴이 바뀌고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들이 회복된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직전에 우울증에 빠져있던 가정주부들, 꿈이 없어 늘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이 눈에 생기가 도는 비전의 젊은이들로 변했어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던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살아가서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뀐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마이크 돌리면은 간증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수많은 변화와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 바다의 물이 구절해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make fresh again, 다시 한번 fresh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쓰인 말이 히브리어 라파예요. 치유한다. 뭘 치료해요? 우리의 몸을 병든 걸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든 것을 치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치유는, 이 라파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명수를 마실 때 진노의 자녀들이 사랑의 자녀들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발원지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쏘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청와대가 소망이 아니고 백악관이 소망이 아니에요. 정치 중심지나 군사력의 중심지가 아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세상의 도시들은 큰 강줄기를 끼고 세워졌죠.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양쯔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이 예루살렘은 큰 강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올 데가 없어요. 오직 성전뿐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이 물이 생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생수의 강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모든 지역으로 흘러 넘쳤어요. 교회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 은혜를 국경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생수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따라가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지켜봐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물줄기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을 우리는 전도의 하트, 선교의 하트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새로운 교회 17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캄보디아,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는 몽골,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절대 선교를 향한 재정적인 인적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굉장히 영적 공격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교회 내부의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해결이 되고 그때마다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미셔널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셔널 교회가 뭐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면 그것을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 자체가 세상 속으로 파송된다면 그것을 미셔널 처치, 미셔널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선교사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냥 통틀이체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든5라는 선교지로 통째로 들어온 선교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양육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전통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초청한다면 미셔널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됩니다. 학교, 직장, 카페, 지역사회, 온라인 공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통교회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느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뭘 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셔널 교회는 일상 속의 제자도, 직업적인 소명, 가정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통교회가 선교사는 해외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셔널 처치는 모든 성도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봅니다. 미셔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보다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1200명이 넘으니까 참 주일학교 부흥한 교회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냐는 거죠. 부모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공교육 현장이 말할 수 없이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있는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새로운 교회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고 부모도 선생님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학폭위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거기 가서 우리 부모들은 중재를 하고 기도한다면 학교가 바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입시 위주의 공부에 시달리고 남은 시간은 주구장창 스마트폰만 잡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스마트폰 놓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뮤찬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검색보다는 독서와 사색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친구들과 또래 그 아이들과 또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AI 시대의 한국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지로 보는 거죠. 가정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희한한 우연으로 우리가 어제 입당 예배를 드린 7월 4일이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이에요.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넘어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간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세운 마을들은 오늘날 미국의 북동부 모든 타운들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마을의 중심에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마을의 이제 그림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재판소, 시청사, 학교, 병원, 장사하는 가게들이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을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마을의 공청회에 참석해서 시장을 자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교회 예배와 기도가 항상 모든 마을의 정치 미팅이나 학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아이들이 명철하고 올바르게 자랐죠. 우리가 아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칼리지들은 전부 처음에 목회자를 키워내는 학교였어요. 존 하버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부강한 나라 미국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왜 저렇게 국력이 쇠약해지고 세계인들 앞에 존경을 못 받고 있나요? 미국의 교회가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잃었고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는 소명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하고 못 살던 조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은 했지만 양반들이 묻어버렸던 그 언어를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활시켜서 글을 못 읽던 7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읽게 되었어요. 천대받던 여인들, 백정들, 상인계급들이 전부 다 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션스쿨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의료가 좋아졌고 생각이 깨치게 되었어요. 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음주, 도박, 축첩 같은 일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중단시켰어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던 게으르던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거죠. 교회를 통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잘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그 이전에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등한시하게 된 까닭이 큽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서울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가든5의 송파 CGV가 철수한 그 자리를 여기 1년 4개월 전까지 영화관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뜯어서 개조해서 들어가는 우리 교회 건축이 이렇게 한국 교계와 일반 사회에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개척해서 상가에 지하나 위층에 임대해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부흥해서 교회가 땅 사서 건축해서 나가는 거죠. 모든 개척교회의 꿈은 상가 탈출인데 우리는 거꾸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남들은 탈출하는 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다들 좀 놀라셨나 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명이에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이나 바닷가에 외진 곳에 사찰을 짓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도 이 사명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가든5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살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살리는 거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시설도 아무도 없어봐요. 무섭죠. 드라큘라의 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밝고 긍정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걸어다니면요, 이 공간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가든5의 가든은 영어로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가든 오브 이든이었어요.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오는 거지. 이제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고 상인분들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뭐하는 땅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흘려보내죠. 세상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에 거꾸로 정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세상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 돼요. 은혜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간판도 걸지 못하고 새빵살이 하던 17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곳곳에서 둘러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여기 10층, 11층, 저쪽 10층에 빈 공간만 보면 제가 속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곳곳에 의자와 그 책상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CES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 하시고 커피 브레이크 하시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왜?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흠뻑 젖어야 되는 교회거든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일을 하는 NGO 단체들도 많아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만 크리스천 에티켓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가든5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힘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약속의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살고 싶지 않아요. 초가삼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의 예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물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든5를 지금부터 보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도 에스겔이 살아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든5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이야 스타필드나 현대 뭐 백화점 이런 데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평화는 뭐지? 이 임재는 뭐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쌓아올린 이 거룩한 공간이 주는 힘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물건 살려면 올리브영과 유니클로를 가도 이 은혜의 힘을 느끼려면 K-Church의 파워를 느끼려면 새로운 교회로 성지순례를 와보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인 미셔널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가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와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텅텅 비어가는 집합상가에 다 교회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살려내고 지역사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사회 품격이 높아지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선교 한국의 야성이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큰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를 바꾼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 점점 큰 강이 되고 수많은 과일나무가 세워지고 죽은 바다가 바뀔 것이다. 그 말은 죽어가는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큰 아파트 옮기는 거죠?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꿈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가든5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송파 지역이 복음화되고 서울이 복음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아시아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세계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시작이 우리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 부흥의 시즌2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슴 벅찬 감격으로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좋은 시설에 왔지만 시설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부터 주님이 펼쳐주실 거룩한 꿈을 기대합니다.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 그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